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각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좀 길기 때문에 우리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 다 읽어오셨죠?
네.
예. 대답 제일 크게 하신. 예. 내용이 길어서 저희가 두 번에 나눠 살펴보겠고요. 오늘 본문이 길지만 사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리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일까요? 세 명이에요. 크게 등장하는 인물 세 명 누굴까요?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 맞습니다.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중에 빠진 자가 있죠. 오늘 본문의 지금까지 내용에서는 계속 등장하던 인물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으며 죽이려 했고요. 이제 26장으로 가면 그런 내용이 계속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이상하게도 사울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보이지 않는데요. 사울을 닮은 죄악은 보여져요. 그리고 사울은 등장하지 않는데 마치 사울이 등장한 것 같은 모습이 보여져요. 그것도 누구에게서 사울을 닮은 죄악이 보여지고 누구에게서 사울왕의 모습이 보여질까요? 나발? 맞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울왕이 보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죄악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잘해왔는데 그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가장 우선을 삼고 살아왔는데 그 다윗이 선 줄로 알았는데 넘어집니다. 다윗이 교만하여져 자기가 정죄하는 그 죄에 빠지게 돼요. 다윗이 사울의 죄를 통해 자신을 살펴보며 자기도 같은 시험을 받을 까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지켜야 했는데 다윗도 시험에 빠져 사울의 죄를 자기도 범해요. 그래서 다윗에게서도 사울과 같은 죄성이 드러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둘 다 죄인 된 것에서는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는 다른 것 같이 높이고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지만 성경도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싶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먼저 이거예요. 다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둘 다 멸망으로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가 다를까요? 그 사람들 두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돌이켜 회개하게 하십니다. 사울왕은 죄 가운데 내버려둬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마음이 딱딱한 자로 멸망으로 가게 내버려 두시는데 다윗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자기 죄를 깨닫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길로 빚어가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 자기 자녀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죄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은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될 때 그 시작점에 어떤 사건을 먼저 알려주냐 하면 사무엘의 죽음이에요.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고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장사를 하는데요. 이 사무엘의 죽음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죄악을 보여주시는 걸로 이어지죠.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왕이 시작되고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사무엘이 마침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고요. 사무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말씀 사역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을 기름을 부어 세우게 하셨죠. 그래서 두 왕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세워져요. 첫 번째는 사울. 그리고 나서 다윗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윗을 새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게 하셨는데 그 다윗은 어떠한 왕이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 The man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하셨고 사울왕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쳐가면서도 다윗의 삶이 미움과 분노를 품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았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겼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왕으로 세워질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보수하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온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울왕의 죄악을 따라가고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사울왕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같은 죄악이 드러나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그리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울과 다르지 않은 죄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잘 보면 마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가시는 길에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죠.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 사울 같은 자. 그러나 베드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누구 죄가 더 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판 거나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세 번이나 부인한 거나 죄에서 다르지가 않아요. 베드로에게서도 가룟 유다의 죄가 보여진다는 거죠. 뭐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사울처럼 멸망의 자식이었고 베드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둘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죄성에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서도 가룟 유다의 죄악이 보여지고 베드로에게서도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여져요. 즉 둘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되었던 것에서는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사람에게 드러나 있지 않은 다른 현실이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베드로가 너가 나를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지만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시험할 것이지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누가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더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죄까지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그런데 다윗만 베드로만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는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안 믿는 세상 죄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도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똑같은 죄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에게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죄인들과 똑같은 죄인들이고 우리는 더 나은 자들도 아니고요. 우리도 사울의 죄, 사단의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사단의 모습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도 선 줄로 알지만 또 넘어져요. 저와 여러분도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그 죄에 똑같이 빠집니다. 우리가 형제들의 죄를 통해 자신을 살펴보며 자기도 같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하는데 정죄만 하고 판단만 하고 자신은 겸손히 돌아보지 아니하여 같은 죄를 범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예수님 닮은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성도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다윗을 회개하지 않게 내버려 두신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도 결국은 누구처럼 될까요? 사울처럼 새 상황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자기 왕국 세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회개, 믿음, 돌이키게 하시고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결국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자였는가를 알려주시려고 다윗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다윗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흠과 점이 없이 온전히 의로우신 참 왕이 오실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한번 구원하신 성도 잃어버리실까요? 안 잃어버리실까요?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성도가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딱딱하여져 영원한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지키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의 모든 계획을 모든 구원을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작정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죽기까지 성취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맡겨두셨을까요? 믿고 안 믿고 니네들한테 달렸다? 아니에요. 누굴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들이 성취한 구원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 지키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세요? 삼위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끝까지 지키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이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야 하고, 은혜의 방편 뭐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예배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며 끊임없이 회개와 믿음으로 회복하며 살아가야 돼요.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2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왕에게서 피하여 도망쳐 가다가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데, 그 바란 광야 근처에 누가 살았냐면은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갈렙 족속에 속한 나발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죠. 같은 유다지파 형제였어요. 이 나발이라는 자가. 2절에서 3절을 보세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이 나발을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일단 그가 매우 부요한 자였대요. 세상에서는 매우 부요한 자. 그런데 매우 악한 자였대요. 그리고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Foolish man. 성경에서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혜가 없다는 뜻일까요? 성경에서 사람을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순히 세상 지혜, 사람의 지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부요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했겠죠. 세상적으로는 지혜에 있어서 부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미련했다는 거죠. 즉, 나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거나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세상 지혜와 세상 부요함만을 자랑하던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미련하고 악하고 마음이 딱딱한 자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과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나발에게 거꾸로 매우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대요. 아비가일. 총명하다는 것은 미련하다는 것과 반대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자신을 하나님 자녀로 발견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순종하려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악하고 미련한 남편에게 믿음이 있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아비가일이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다윗과 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였습니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어느 날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자신들을 좀 대접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었어요. 마치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는 날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요. 많은 손님들, 아니 나그네들까지 초대해서 대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창세기 38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그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그 유다, 유다 지파의 이제 선조가 되는 그 유다가 양털 깎는 날에 친구를 만나러 큰 잔치에 참여해요. 그때에 자기 며느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다말에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 며느리에서 나온 자식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며느리인지 알지 못하고 다말에게 들어갔던 그날이 양털 깎는 날. 너무 잔치를 벌여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갔던 모습이 생각나죠. 그래서 바로 이 날에 유다도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해요. 이 날에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보내서 자기들을 대접할 것을 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 큰 요구가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나발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형제였습니다. 아니 형제인데 남도 아니고 대접을 해야 마땅했다는 거죠. 나그네도 대접하는데. 거기다가 대접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죠.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줬고 양마 한 마리도 뺏은 적이 없었습니다. 선대해줬어요. 얼마나 좋은 일 해줬어요. 다윗은 나발을 형제 사랑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발도 다윗에게 나그네 대접 정도가 아니라 형제 대접을 해줘야 마땅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대접해달라고 구했을 때 나발의 반응이 어땠죠? 10절에서 11절 보시겠어요? Verse 10 through 11, 10절에서 11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대체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묻고 있습니다. 몰라서 물은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나발은 다윗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죠? 다윗을 가리켜 이새의 아들이라 그러죠. 이새의 아들인 거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 라고 다윗을 가리켜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울을 배반하고 도망친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예전에 사울의 모습하고 닮아 있어요. 그 사울이 예전에 왜 다윗이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고 그 이새의 아들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하고 그래서 그 저기 악한 영역에서 떠나가게 하고 골리앗까지 물리쳤잖아요. 그 이새의 아들로. 그런데 사울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이 계속해서 저 사람이 제가 누구고 누구의 아들이냐 계속 묻는 모습이 나왔죠. 그거 생각나세요? 사울도 애써 다윗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악한 무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모습이 똑같아요. 나발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인 걸 알아보지 못해요. 그게 미련한 겁니다. 자기가 진짜로 형제 삼아야 되는 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고 누가 내 형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미련한 거예요. 무지한 거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사울은 나오지 않지만 먼저 나발이 사울을 닮은 자로 나오는 거죠. 사울은 없는데 나발이 사울처럼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대적하고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나발이 사울처럼 얼마나 악하고 사울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였는지가 11절에 보여져요. 거기 보시면 내가 내 떡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내 고기를 너희에게 줄 수 없다. 뭐가 보이세요? 온통 나예요. 내 고기, 내 양털 깎는 자, 내 떡. 바울이 그랬죠.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내 왕국을 세우고 내 왕국을 지키려는 사울의 모습.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 왕국을 자신의 세상 왕국으로 바꿔버린 사울왕의 모습이 나발에게서 보여져요. 아니,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 다 이러했죠. 우리도 그랬죠. 전부 나예요. 다 내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내 영광을 위해 내 왕국을 지키려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왕국 무너뜨리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단을 닮은 세상 죄인들의 모습을,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 온통 나로 가득 차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생각나세요? 그 비유에 내가 내 곡식을 쌓아두기 위해 내 곡간을 크게 딛고 나를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로 족합니다. 나발도 나로 족했어요. 사울도 나로 좋겠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나발 같은 자여, 미련한 자여, foolish, 지혜 없는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부여하지 못한 미련한 자가 이와 같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천국에 대해 부요한 자, 그 예수님과 천국을 소유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부요한 자인데 거기에 대해 부요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놓은 것만으로 부요한 것으로 여기며 만족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며 너의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발 같은 세상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상 죄인들은 다 악한 사울들이고 다 미련한 나발들 뿐입니다. 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도 요만큼도 없습니다. 온통 자기 왕국, 온통 자기 영광. 그런데 우리도 그랬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나발이나 사울의 죄성을 보여주실 때 이들은 어디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교회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교회로 부름을 받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즉,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 왕국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내 왕국 세우는 데 이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데 나를 바치는 게 아니라 내 왕국 세우는 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죄악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 따라오는 죄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자기 형제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가 어디 속하여 누구를 형제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대접의 모습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형제 사랑도 보이질 않아요. 그게 나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으로 형제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그때에 나발에게서 거부당한 다윗의 소년들이 와서 나발이 자기들에게 한 모든 말을 다윗에게 고했어요. 나발이 이렇게 했어요. 다윗. 다윗의 반응이 어땠죠?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쳐라 하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갑자기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furious. 400명의 자기 남자들과 군단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나갑니다. 유다지파 갈렙 족속의 나발이 자기를 대접하지 않고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멸시한 것에 분노한 다윗이 그 즉시 나발의 집을 멸하려고 칼을 들고 나아가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까지 다윗에게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모습 아닌가요? 전에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에는 의분을 품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싸움을 싸우려고 나아간 거였죠.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니 바로 앞 24장에도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죠? 사울에게서 더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을 때에도 보수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게 자기 형제에게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로서 이겨나갔던 다윗 아니었나요? 구별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멸시한 나발을 향해 미움과 분노에 그냥 확 사로잡혀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것도 자기와 같이 속해 있는 유다지파의 형제를 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다윗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어가는 모습이에요.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명철에서 떠나 나발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이 보이세요? 사울.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다윗이 다윗에 대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3천명의 군사를 끌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나왔던 그 사울. 오늘 본문에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칼을 들고 나발 하나를 죽이려고 나아가고 있어요. 똑같아요. 사울은 등장하지 않는데 다윗에게서 사울의 모습이 보이고요. 다윗이 사울처럼 되어가고요. 사울처럼 자기 소견이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세상 지혜가 주장해서 악을 악으로 갚고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육체적인 싸움을 하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그러면서도 항상 이 말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한테 맹세하기까지. 사울도 항상 그랬죠. 다윗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주셨고 그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세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전쟁하는 것처럼 말해요. 자기 왕국 세우려는 걸로 하나님 이용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 22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다윗이 사울을 닮아갑니다. 사울이 죄를 범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맹세. 다윗도 그렇게. 사울은 등장하지 않는데 다윗이 사울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는. 사무엘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사울의 죄악만이 아니라 사울 닮은 다윗의 죄악도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둘 다 소망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도 사울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열방의 왕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드러난 현실은 비슷해 보여도 드러나지 않은 숨겨져 있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사울은 택한 백성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밖에 있었지만 다윗은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만 다윗은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끝까지 돌이켜 회개하지 않지만 다윗은 돌이켜 회개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멸망으로 가요. 다윗은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지키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셨는지 아비가일을 쓰시거든요. 이것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하세요. 이 다윗의 모습, 나발의 모습에 우리 삶을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을 게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복음 말씀을 들을 때 회개와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게 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다 죄 가운데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나발이 되어 심판으로 갔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아니, 구원받은 후에도 지금 우리가 나발처럼, 사울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사단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갔을 거예요. 죄가 자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윗이 가는 길을 아비가엘을 보내서 막으십니다.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번호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일 때에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막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지키시고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다뤄주시고 우리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회복해 가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도 우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잠깐 떠나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이것을 알려주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해야 할까요? 지혜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그 품 안에서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지혜로 더욱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는 뭐예요? 세상 지혜? 사람의 지혜? 예수님이 우리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떠나가면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미련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죄악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임을 인정하는 것. 선줄로 생각될 때에는 나도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겸손히 예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매달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도 교만하여져 내가 정죄하는 그 죄에 똑같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형제의 죄를 통해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나도 같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겸손히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돌이켜 형제의 허물을 내 짐으로 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내 형제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형제들을 돌아보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지혜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내 왕국을 세우고 거기서 부요하면 그걸로 지혜로우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죄성도 있고요.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에서 계속해서 돌이켜 예수님이 왕이 되어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왕국이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교회를 통해 세워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형제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소견이 주장해서 형제들에게까지 악을 악으로 갚고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만 습성이 붙어 세상의 육체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진리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련한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저 그때를 넉넉히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도 죄예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요.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복음 말씀으로 나와 심서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바로 이 다윗이 이 여인으로 인해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그 교제가 붙들어줘요. 다윗은 믿음의 교제가.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고요. 아비가일을 중심으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직도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스스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는 죄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나발이 되어가고 사울이 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더욱 예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형제로 삼고 살아가고 섬겨야 할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바라보며 이 교회와 형제자매들 우리 함께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